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막바지 유세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햄프셔주에서 선거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최근 며칠간 코로나 바이러스 최다 감염 기록을 세웠지만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가 진전을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에서 22만 5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염병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복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 5,190만여 명은 이미 직접 투표하거나 우편 투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경합주인 펜실베니아를 비롯해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네브래스카, 애리조나, 네바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후보도 이번 주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등 대선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지역 등에서 유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지지율에서 계속 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지지율에서 5%가량 뒤졌지만 승리한 바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오늘 새로운 경제 계획과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막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수도 베이징에서 개막한 이번 대회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최고 지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의 안건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경제개발 계획과 정책 추진 등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대회 결과를 요약한 공동선언문은 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격화하고 있는 시점에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중국이 첨단 산업 분야에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인사와 정책 등을 결정하는 당 최고 기구로 국가주석과 총리 등 최고 지도부는 중앙위원 중에서 선출됩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관련된 미국 기업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 방위산업체 록히드 마틴을 비롯해 보잉과 레이시언 등 3개 기업이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또 무기 판매에 관여한 미국 인사와 기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중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주 국무부가 18억 달러 상당의 세계 무기 시스템의 타이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기 판매와 미 고위 관리들의 방문을 통해 타이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부정 논란으로 항의 시위가 3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옛 소련방 국가 벨라루스에서 어제도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벨라루스 야권 의원들은 이날 수도 민스크에서 열린 시위에 10만 명이 참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위대는 붉은 깃발과 흰 깃발을 흔들며 도심 곳곳을 행진하면서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 전역에 보안군을 배치하며 시위대 해산에 나섰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계속 시위대에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지 인권단체는 이번 시위 사태로 약 290명이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야권 세력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오늘부터 전국적인 파업을 시작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24일 신규 확진자가 약 50만 명에 이르는 등 사흘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이틀간 16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은 다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규제 조처를 시행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115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자연재해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올해 1, 3분기 무역액이 지난해 대비 약 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마지막 TV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바이든 후보의 입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 북부와 함경북도 북부는 오전에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0도, 낮 최고는 9도에서 2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자연재해로 더 악화됐다고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북한 군인에 의한 한국 민간인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자의적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 요인을 규탄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보고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인권 유린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Prisoners in the DPR Korea are particularly vulnerable since malnutrition in prisons is common and health.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수용소 내 영양실조가 만연하고 있으며 보건서비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감자들이 특히 취약하다며 정치범들과 병든 사람들, 노약자 등 코로나에 취약한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지난 1월부터 이어진 국경 봉쇄와 지난 여름의 태풍과 홍수 등으로 북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 때문에 북한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What is equally worrying is that the strict COVID-19 measures have impacted the humanitarian response in the country.
국경 봉쇄 등으로 인해 북한 상주 유엔 직원들이 20% 이하로 줄었으며 일부 인도주의 지원 기관들은 아예 폐쇄됐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최근 북한 영해에서 벌어진 한국 민간인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Such an incident seems to entail the arbitrary killing of a civilian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이번 사건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로 인한 엄격한 봉쇄 조치를 취한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었으며 국제의 인권법을 위반한 자의적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외에도 강제노동, 강제실종, 국제납치 등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인권 침해 상황을 열거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거론하며 제재가 북한의 경제뿐 아니라 인도주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다양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했습니다.
We join your call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all those arbitrarily detained, including those imprisoned for their beliefs, and an end to severe restrictions on fundamental freedoms.
미국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수감된 수감자를 포함한 자의적 구금 피해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의 정부와 통신에 대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가 국제 납치와 강제 실종에 연루돼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We also urge the regime to end its repress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to and within the country. The United States condemns the DPRK government's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미국은 또 중국으로의 밀입국과 인신매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 위험한 작업 환경 등 북한의 노동권의 남용 문제,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정권의 미흡한 관리로 인한 영양 결핍, 만연한 부정부패 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군인의 총격에 의해 피살된 한국 민간인에 대해 남북이 합동 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My government hopes that the DPRK will respond to our request. For a thorough joint investigation into the incident.
유럽연합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특히 북한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외부의 지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gree on the need to ensure the people's basic need for food, water, sanitation, and housing.
유럽연합은 식량, 수질위생, 주거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보장하고 코로나 예방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특히 북한의 코로나 관련 긴급 대응과 제한이 국제법을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올해 1, 3분기 무역액이 지난해 대비 약 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중 무역액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은 5억 3,117만 7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23일 공개된 중국 해관 총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 4억 8,732만 5천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고 4,385만 2천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9월까지 양국의 무역 총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 19억 5,587만 달러에 비해 72.8%나 줄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72.1%, 수입액은 72.8% 감소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도 전달보다 19% 감소한 2,081만 8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은 이 기간 중국에 193만 6천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출하고 1,888만 2천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북중 무역액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국 간 무역액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한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 3월 1,864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4월과 5월 각각 2,400만 달러, 6,331만 달러를 기록했고 6월에는 9,688만 달러까지 무역액이 늘며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7월에 7,084만 달러로 또다시 내려갔고 8월에는 더 큰 폭으로 떨어져 2,583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대중무역액은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이미 지난 2018년과 2019년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코로나 사태 여파로 대중무역액이 또 한 번 급감한 데다 최근엔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바이든 후보의 입장에 주목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22일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법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토론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정책 성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takeaway I have is that the president is pleased with where we are with respect to North Korea. I think challenger here, former Vice President Biden approach to this is that the problem of North Korea.
갈루치 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의 현 상태에 흡족해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꼽으며 문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일어난 일에 대해 의견차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외교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성과와 성공과 실패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두 후보 간 토론을 통해 둘 사이의 본질적 차이가 더 명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을 재는 잣대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데 있다며 자신의 재임 기간 중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확대하고 중거리 미사일 기술에 상당한 진전을 냈다는 점을 외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북한과 공허한 외교, 즉 비핵화 목표와는 상관없고 북한의 위협을 위장하는 TV용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해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VOA에 바이든 후보가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말한 점이 가장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22일 TV 토론에서 김 위원장이 핵 역량을 축소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그와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other words, he would continue to carry out the Trump policy of symmetry in order to achieve progress toward denuclearization.
세이머 전 조정관은 바이든 후보의 발언은 트럼프식 정상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캠프가 지금 이 순간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선에 승리한 이후 북한 측과 만난 뒤에야 구체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배인 김정은과 만났다고 비판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그런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한 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바이든 후보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고 풀이했습니다.
So that's where the dilemma comes in, is because basically he accused Trump of legitimizing a thug, but then, you know, at the same time, he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배에게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비판하면서 동시에 바이든 자신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전념한다면 만나겠다는 조건부 정당성 부여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결국 미국 외교정책의 딜레마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비핵화에 진전을 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후보가 TV 토론에서 지적했듯 자국민을 억압하는 북한의 지도자와 만나는 것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바이든 후보가 이번 토론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 헷갈리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He had a slightly confusing comments about he would only meet Kim on condition of that he would agree to denuclearization. And people have said, well, North Korea has agreed to that. But Biden's previous statement.
클링너 연구원은 바이든 후보가 김정은이 비핵화에 합의하면 만나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김정은이 이미 합의했다고 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후보와 참모들은 앞서 트럼프와 같은 사진 찍기 정상회담은 안 할 것이며 실무 회담이 선행되는 전통적인 상향식 외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었다며 이번 발언은 결이 다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바이든 후보나 그의 참모들이 전략적 인내로의 회기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과 그의 참모들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전략적 인내의 실패를 직접 목격한 이들이고 참모들 중 여러 명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마지막 2년 동안 전략적 인내로부터 거리가 먼 정책을 펼치도록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에 바이든 후보가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가 악화됐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인내는 충분한 정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He was signaling that he's not even going to try on nuclear weapons. He's just going to try to be North Korea's friend. I think Biden understood the situation much better.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핵무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고 김정은의 친구가 되는 데에만 노력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며 김정은과 관계를 맺는 것은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도 트럼프 대통령 2기에 동북아 상황이 잠잠하다면 현상 유지에 만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서 말하는 현상 유지는 미국과 동맹이 북한을 억제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시작한 정책을 이어갈 것이 분명하다며 김정은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면서 비핵화에 진전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종전 선언을 거론했습니다. 종전 선언이 다시 추진되는 것인지 미국 대선 이후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사령탑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임을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21일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와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와 관련된 일련의 사안들에 북한과 남한의 상태를 바꿀 문서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미국과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가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합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16일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진전을 보고 싶다며 내년에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 올림픽을 전후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관측통들은 폼페오 장관과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 배경에 한국 청와대의 주문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을 만난 데 이어 15일 국무부에서 폼페오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회동 직후 두 사람 모두 종전선언과 미북 협상 재개를 언급한 것으로 볼 때 한국 측 요청이 있었을 것이라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I suspect so. For U.S. side, Trump administration, the end of the war business is not very important.
종전 선언을 명분으로 미북 교착 국면을 타개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지난 9월 22일 시작됐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 이날 유엔 총회 화상 연설에서 두 차례 걸쳐 한반도 종전 선언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 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일주일 뒤 한국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고속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종전선언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폼페오 장관이 일본 방문에 이어 한국을 10월 7일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폼페오 장관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모종의 옥토버 서프라이즈, 즉 10월의 이변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가 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10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하자 폼페오 장관은 서울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종전선언과 미북 협상 재개를 언급하고 나선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도 종전선언을 강하게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공공연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 추진 의사를 밝힌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북한은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10월 10일 평양에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했지만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적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비롯한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렇듯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11월 3일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거나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 중 하나가 나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년간 트럼프 대통령과 쌓은 친분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한층 강경한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와 처음부터 다시 핵협상을 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해도 곧바로 미북 협상이 재개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미북 협상 시기로 언급한 것이 내년 7월 도쿄올림픽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지금부터 길게는 9개월 더 제재를 겪으며 미국과의 협상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11월 3일 미국 대선 이후 미북 관계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북한은 연말 이전에 김여정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는 한편 종전선언과 미북 비핵화 협상에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영변핵 시설과 미사일 발사 등을 동결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제재를 스냅백 방식으로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말했습니다.
There's a lot both sides can offer to each other that they put on paper and ICBM testing freeze.
스냅백 방식이란 조건이나 기한을 정해놓고 제재를 풀었다가 이를 위반하면 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북한은 관망세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경우 정책 재검토라고 해서 한반도 정책이 내년 봄이나 돼야 윤곽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정권이 새로운 인사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관망세를 취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Should be important for North Korea to take the lead, take advantage, and not just sit back and wait.
북한으로서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와 종전선언과 핵협상을 해놓고 이것이 다음 행정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협상이 일어나면 뭐 큰 이유가 없고요. 바이든 후보가 된다고 해도 그 현장에서 협상을 이어갈 것 때문에 대선과 관계없이 북한으로서는 불리하지 않죠.
다만 이 경우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와 필요 이상으로 친밀한 모습은 연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최근 열린 미한 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데 대해 미국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 규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제1야당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26일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지난 15일 미한 안보협의회 SCM의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진 이유에 대한 국방부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미국이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주한미군이 포함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병력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 주한미군 변화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Unshakeable commitment라고 해서 흔들림 없는 방위 조약을 약속을 했는데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그 기조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어떤 지침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 수권법으로 국회에서 다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예, 논의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은 현재 28,500명 수준이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부여되면 현재와 같은 규모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서 장관은 또 이번 SCM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작업과 관련해 미국 측과 이견이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서 장관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이번 공동성명 전문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시기가 들어있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견이 있어서 SCM 끝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미한 양측은 내년 초로 예상됐던 미래 연합군 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 FOC 검증 연습 시기에 대해 추가 협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FOC 검증에 이어 완전 임무 수행 능력, FMC 검증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서 장관은 이와 함께 SCM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용어가 북한의 비핵화로 바뀐 데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에 미국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와 같은 이야기라며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이 영향을 미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5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들이 제출됐습니다. 결의안들은 다음 달 초에 1위원회에서 채택된 후 본회의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결의안들이 발의됐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결의안은 한국과 오스트리아, 호주 등 51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공고 결의안과 아일랜드 등 9개국이 참여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 그리고 일본 등이 참여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행등과 미래지향 대화 결의안 등 모두 3개입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은 북한이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위반하며 진행한 앞선 6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 등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어 6자회담 등 평화적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등 이 같은 목적을 위한 모든 대화와 노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등 대화와 논의를 장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 핵확산 금지조약에 복귀할 것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기준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행동과 미래지향 대화 결의안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존재하는 핵 프로그램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포기를 요구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한 미국과 북한 정상들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며 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체제 강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결의안 역시 북한이 빠른 시일 내 핵확산 금지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는 다음 달 초에 이 결의안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채택된 결의안들을 유엔 총회 본회의에 넘길 예정입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 등 제재 대상국들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 생산 자금 조달, 즉 확산 금융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자금 세탁과 테러 확산, 금융의 국제기준 이행에 있어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23일 북한 등 제재 대상국의 확산 금융활동을 막기 위해 강화된 정책을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구는 이날 4일 동안 열린 총회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민간 부문은 확산 금융과 연관된 금융 제재의 잠재적 위반이나 미이행 또는 회피와 관련해 직면한 위험 정도를 식별 평가하고 이런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금융에 대한 전세계적 대응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산 금융은 핵 생화학무기 개발, 생산, 획득 등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커스 플레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은 이날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제재 피하 확산 금융 활동을 주요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These changes are about preventing the breach or evasion of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플레이어 의장은 북한과 같은 국가와 그들의 네트워크가 제재 회피에 있어 더 영리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도 이에 대응해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총회에서 불법 금융행위를 위해 각국이 이행해야 할 조치를 제시한 관련 권고 기준뿐 아니라 이행 의무와 구속력이 있는 국제 기준인 주석서의 개정안이 채택됐습니다. 플레이어 의장은 특히 확산 금융 관련 강화 조치를 통해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들이 국제 금융망을 활용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생화학 무기 생산에 필요한 물질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시키고 제재 대상자들이 이러한 물질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This is about stopping sanctioned persons and entities from tapping into the global financial system.
플레이어 의장은 이번 조치가 북한에 미치는 함의를 묻는 VOA 질문에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만 적용됐던 위험 기반 접근법이 확산 금융 관련 제재 이행까지 확장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위험 기반 접근법을 적용해 확산 금융 관련 직면한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의 크기에 비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플레이어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각국 정부도 확산 금융에 관한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his will lead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isk, especially of evasion of sanctions.
플레이어 의장은 따라서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이 특히 제재의 피해 관해 직면한 위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며 또 이들이 북한의 확산 금융활동에 맞서 싸우는데 더 나은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플레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은 이번 총회에서 북한과 이란의 자금세탁과 테러확산 금융의 국제기준 이행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강화된 주의 의무를 실행하고 북한이 제기하는 자금세탁과 테러확산 금융 위험으로부터 국제금융망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앞서 4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북한 등 대응 조치국에 관한 검토 과정 중단을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2월 총회의 결정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번 결정이 북한과 이란의 최신 현황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에 대한 대응 조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고위험 국가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대응 조치국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지난 9년 동안 북한에 대한 최고 수위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지다혐입니다.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기념일을 계기로 북중 두 나라가 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었다는 주장을 한 목소리로 내면서 한층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은 강경한 대미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북한은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3일 중국 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70주년 기념식에서 미 행정부가 국제전략과 냉전사고에서 출발해 한국 내전에 무력 간섭을 결정했다며 한국전쟁을 미 제국주의 침략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중국 인민은 반드시 정면으로 통렬한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리기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를 보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기념해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을 처음 참배하는가 하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연일 북중관계가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불패의 친선으로 발전됐다는 등의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경제 분쟁을 넘어 군사적, 이념적으로 확대되면서 수세에 몰린 중국과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에 빠진 북한이 공동의 적인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전략적인 차원에서 공고한 양국 관계를 짐짓 과시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을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미국 차기 행정부를 겨냥해 강한 대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북한의 대중밀착이 한층 강화되는 양상이라며 미 대선 이후 비핵화 협상 장기화에 대비해 미중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대선 이후에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북한과의 다시 협상밖에 방법이 없으니까요. 미국 행정부도. 그럴 경우에 지금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은 협상이 장기화되더라도 중국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면 자신들이 자력갱생과 정면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또 미국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를 생각하니까 북한을 중국에서 떼어놔야 할 부분도 있는 거고요.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으로선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그리고 자연재해 등 삼중고로 맞게 된 절체절명의 경제난이 더 급한 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박사는 비핵화 협상 장기화 우려는 이런 위기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방이 별로 없는 중국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면서 생존 차원의 위기를 넘겨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북한으로서는 장기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내부 위기는 더 심해지고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역시 중국이라는 뒷배가 필요한 상황이죠.
천영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했던 중국과 북한의 껄끄러운 관계가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천 전 수석은 시 주석의 발언은 자국 국민들의 대미항전 의지를 결속하기 위한 국내 정치용 메시지라며 이를 위해 미국의 대항에 북한을 도운 이른바 항미원조전쟁 70주년 기념일을 활용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대결과 경쟁의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보면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에서 미중 경쟁과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보니 중국 인민들한테 우리가 70년 전에 미국의 이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서 싸웠듯이 앞으로 이제 미국과 다시 싸워야 될 정신을 가다듬자, 그런 난 취지로 한 걸로 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든 미국의 대중 압박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대내 결속과 대미 강경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 소장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소폭 늘릴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제재를 넘어서서 북한을 지원할 생각은 없고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새로운 대외 전략은 결국은 미국이 아니고 유엔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대외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이게 기본 방침인데 스스로 그것을 자기가 상임이사국인데 제재 결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깨는 것은 아주 바보 같은 짓이죠.
한편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 주석이 한국전쟁을 미 제국주의 침략으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의 남침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중국에 대해 한국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고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명시됐다며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되어온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이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수해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 들어 시작된 포전 담당제의 효과적인 시행이 만성적인 식량난 타개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태풍으로 늦어진 가을 거지를 짧은 기간 내에 끝낼 것을 거듭 독려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농업 근로자들이 불타는 충성의 마음, 애국의 열정을 총폭발시켜 가을 거지와 나랄 돌기를 와닿다 끝내고 나라의 쌀떡을 가득 채움으로써 쌀로서 사회주의를 지키고 우리 혁명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올해와 내년에 북한 식량 사정이 근래 들어 가장 나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수확 속도를 강조하고 나선 건 수확량을 최대한 늘리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연구원 권태진 원장입니다.
빨리 수확을 해야지 수확 후 손실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그 수확 후 손실을 대개 전체 생산량의 한 평균 어림 잡아서 한 15% 정도가 수확 후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력을 충분히 이제 뭐 동원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뭐 빨리 수확을 해가지고 손실을 줄이자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북한이 해마다 100만 톤 안팎에 달하는 식량 부족 사태를 되풀이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집단 영농이라는 농업 구조를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 조지타운 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20일 VOA에 북한 농부들이 집단 영농 체제에서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In a market system, the key word is productivity. You try to make better use of the hours worked, of the chemical fertilizer, of the water, of all the inputs. So their system is just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부들이 시간은 물론 비료와 물 등 모든 농자재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지만 북한의 농업 체제는 매우 적은 소출을 내면서 대규모 농자재를 쏟아붓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출신인 한국 국민대학교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는 21일 VOA에 집단 영농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이미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1930년대 스탈린이 집단 농장을 도입해 1990년대 초반 해체하기까지 옛 소련은 주요 식량 수입국이었지만 뒤를 이은 러시아는 주요 식량 수출국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심지어 경작지 규모는 옛 소련 시절에 비해 3분의 2로 줄었다고 랑코프 교수는 말했습니다. 랑코프 교수는 중국도 1970년대 후반 집단 농장을 해체한 뒤 7년 만에 식량 생산을 30% 늘렸다며 북한도 같은 방식으로 추가 투자 없이도 쉽게 곡물 생산량을 20%에서 35%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인센티브 부족이 북한 농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2년 도입한 농업개혁인 포전담당 책임제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포전담당 책임제는 농민 3명에서 5명이 하나의 포전을 경작해 생산량의 일정 비율만 나라에 내고 나머지는 해당 단위 농민들끼리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VOA에 포전담당 책임제가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전담당 책임제를 도입할 때 기대했던 생산성의 증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농민들에게 또 농업생산자들에게 동기유발을 해야 되는데 충분한 동기유발을 못하기 때문에 포전담당 책임제가 당초 기대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도 아직까지 포전 담당제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가 제대로 농자재를 공급해주기만 한다면은 뭐 가정농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포전 담당제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그 포전 담당 책임제가 도입되고 나서 이제 전면적으로 도입된 게 한 2016년도 이 정도 될 텐데 그때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그 작황이 나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전 담당 책임제가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작황이 나빠진 것이
랑코프 국민대 교수는 포전 담당 책임제를 매우 현명한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2016년에서 2017년부터 이 제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례들에 비춰볼 때 군이 식량을 임의로 징발한 경우가 있었고 가끔 관리들도 식량을 징발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랑코프 교수는 최근 북한에서 유출된 문서들을 보면 북한 당국이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금과 같이 예외적으로 외부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농축산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도 21일 VOA에 포전 담당제가 잘 운용되기 위해서는 여건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전 담당 책임제라는 게 그 집단 체제 내에서 보급제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지은 땅에서 국가에 바칠 것만큼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가 이제 가져가는 형식인데 이게 그 농사가 잘 되면 괜찮은데 농사가 안 되면 문제가 제기돼요. 왜냐하면 이제 10개를 생산해서 국가는 무조건 3개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제 농사가 안 되면 5개밖에 생산 못 하잖아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외교정책연구소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VOA에 북한 당국이 진정으로 농업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농부들에게 제도 개선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외에도 농작물을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계와 비료 등 농자재 구입도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더 줘야 농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이 계속되면서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의 영양 섭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벌여온 빅터 슈 전 월드비전 북한 담당 국장은 21일 VOA에 세계 식량 계획이 계속 북한의 식량 지원을 펼치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I am really glad that the World Food Program is continuing its assistance pending a big change in the political landscape. And in the way that DPRK
슈 전 국장은 북한의 큰 정치적 변화나 농업 생산 개혁이 실시되기 전에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쌀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콩과 미량 영양소 등 어린이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태진 원장도 북한 당국이 식량을 자급자족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래 세대, 어린이들이 식품을 충분히 골고루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북한 당국이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부족한 부분은 수입을 통해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펼 것을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군 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영내 동맹들과의 연합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괌에 도착했습니다. 또 괌 도착에 앞서 일본 전투기 편대와 통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공군은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22일 제9원정 폭격편대 소속 장병 200여 명과 4대의 B-1B 랜서 폭격기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이 도착한 날짜는 20일이며 텍사스 다이스 공항에 출발해 폭격 기동 부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폭격 기동 부대 임무는 갑작스러운 임무 공지에도 미 공군이 전 세계 작전을 수행하고 해당 부대들이 다른 지역 전장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제9원정 폭격 편대 지휘관인 라이너 스탈즈워스 중령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격 부대의 살상력과 준비 태세를 증진시키면서 전 세계에 미 국방부의 기민한 작전 능력을 과시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또 보도자료에서 괌에 도착하기 전 이들 폭격편대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16대와 F-2 2대와 일본의 근처에서 통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서태평양에 전진 배치된 상륙공격함 아메리카호와 통합훈련도 앞두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번 폭격편대의 괌 배치는 최근 미 공군이 도입한 역동적 병력 전개의 일환으로 국방 전략의 목표에 따라 전 세계 지역에서 보다 큰 작전 재생력을 갖고 인도 태평양 영내에 운용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합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는 18년간 권좌에 있으면서 1인 집권의 권위주의를 계속 강화해 나갔습니다. 특히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1972년 10월에 등장한 유신체제는 억압적인 비민주적 정치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고도성장으로 1인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보상받으려 했지만 독재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민심은 체제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또한 수출 주도형 공업화에 의한 고도 성장 전략은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경제 위기의 심화 과정에서 이들 계층의 소외감도 점차 심화됨으로써 그들의 생존권 요구도 거세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방조제 준공 행사에 참석한 뒤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과 차지철 경호실장 등 최측근들과 연회에 참석했고 연회 도중 김재규가 미리 준비해놓은 권총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탄을 발사한 것입니다. 김재규는 체포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직후 최규화 과도정부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10월 말 군부 고위층은 유신헌법의 폐기를 결정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유신체제가 무너졌으며 전두환 정권이 수립되는 계기가 됩니다. 1955년 10월 26일 베트남 공화국 남베트남이 수립됩니다. 1945년 베트남에서 일본이 물러나자 호치민이 이끄는 베트민, 월맹이 베트남 북부를 장악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 북베트남을 세웠습니다. 북부에 중국군이 주둔했으나 베트민을 막지 못했고 남부는 영국군이 점령하고 구종주국인 프랑스에 넘겨줍니다. 프랑스는 북베트남을 재점령할 계획을 세우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상대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일으킵니다. 프랑스는 베트남 남부에 베트남국이라는 대리 정권을 세워 베트남 북부를 장악하려 애썼으나 실패하고 제네바 협정을 맺음으로써 프랑스는 손을 떼고 남베트남, 베트남국은 독립합니다. 그러나 제네바 협정으로 인해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분단됩니다. 이후 1955년 베트남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으며 왕정 폐지에 대한 국민투표를 명목상 시행하고 1955년 10월 26일 응오딘 GM을 대통령으로 한 베트남 공화국이 선포됩니다.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But, now it's here. I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